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지혜도 있었고 부귀영화도 있었고 금은 폐물 또 처자식 많은 것들을 누렸어도 결국은 다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국 우리 사는 것이 헛될 뿐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12절을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자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라 하세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해 아래 세상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기대를 가지지만 그렇다 해서 그 왕이 등장한다 해서 무슨 그게 어려움이 또 허무함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누구보다 슬기로운 왕이었고 부와 권력을 총동원해서 지혜와 어리석은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헛될 뿐이다. 아무리 명예를 가졌어도 나중에 다 그냥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름도 잊혀져 갈 것이고 헛될 뿐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성을 떨쳤지만 그것도 다 헛될 뿐이다. 아니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남는 것이란 게 뭘까? 결국은 다 잊혀져 갈 뿐이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렸던 것, 우리가 쌓았던 것다 사실은 얼마 동안 기억은 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잊혀질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죽는 것은 매한 가지다. 그래서 헛될 뿐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장해도 오늘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뭐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다.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인물이 우리를 허무함에서 구원하리라라는 그 기대도 허무할 뿐이다. 헛될 뿐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등장하고 뭐 기대를 갖지만 그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또 기대를 갖지만 무슨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무슨 국민의힘이 통치하고 민주당이 통치한다 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 그리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일이 그냥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입니다. 그냥 반복될 뿐이고 무슨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너머에 있는 이 하늘로 눈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그래 우매한 것보다 지혜로운 것이 조금 더 낫기는 낫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낫겠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바로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조금 이렇게 지혜자가 그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는 어둠 속에 다닌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일반이다.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혜자, 우매자 세상에서는 구별이 되고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혜자도 우매자가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좀 나을 수 있지만 결국 지혜가 인생의 허무에서 건져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자기에게 닥쳐진 운명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지혜도 속수무책입니다. 아니 조금 더 안다 해서 내가 무슨 그 고난 앞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보다 아마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안다 해서 그냥 내 앞에 닥쳐진 그 고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유익이 있어서 조금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 지혜를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은혜뿐이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작년에 코로나 주사인가 독감 주사인가 맞고 이게 이제 갑자기 무슨 이게 그게 후유증인지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잘못됐는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작은 병원에 있다가 그게 좀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살아나기는 했는데 괴사가 이제 발끝에서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버티다가 지금 이번 주에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어제 오른쪽 손을 절단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며칠 있다가 왼쪽 손을 절단하는 그런 지금 그런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다 사지를 절단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말씀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되는 어떻게 살지? 그래 어떻게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고 피도 많이 흘려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또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너무 고통 때문에 진통제를 써도 그 진통제가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우리보다 옆에서 걱정하는 우리보다 더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이라 은혜뿐.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그 고난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봐보세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랬어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합니다. 후일에는 다 잊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아, 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 누리는 것은 달라도 죽어서 누울 자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렇게 누린 것은 다르죠. 누리고 사는 것은 다르지만 죽어서 누울 자리는 어차피 한 평도 되지 못하는 그 땅, 요즘은 이제 화장해서 그냥 이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그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 있는 한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다. 요 그냥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헛되다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헛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헛될 뿐이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절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12장 14절 이게 맨 전도서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시겠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쌓아도 결국은 헛될 뿐이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나 또 부하게 산 사람이나 아니면은 권력을 가지고 산 사람이나 아무 힘도 없이 산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아무 뭐 땅으로 돌아간 거, 흙으로 돌아간 것은 다 일반이다.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17절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그래서 자기 삶을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자 이 전도자가 생각하기를 살아갈 의미, 이유마저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17절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고. 도대체 살 소망이 없는가, 살 의미도 없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져서 도대체 살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먼저 13절, 1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 아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땅의 것만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자살합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살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의 것을 찾는 소망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시어 살리기도 살려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그가 세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은 쓴 그것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다다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진토에서 걸음돔에서 끌어올리신 것처럼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이렇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허무지에 빠져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냥 허무지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허무지에 빠지지 않냐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이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 것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의미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이 전도자의 깊은 고뇌는 결국 이런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도 별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결국을 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아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12장 13절 그 마지막 끝에 두 번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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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소망을 갖지 않냐면 믿음을 갖지 않냐면 비전을 갖지 않냐면 우리 삶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한 그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헛되다고 헛되다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 고백하기 위해서 헛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헛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 삶도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허무한 삶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뭘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마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헬조선 이 지옥 같은 한국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런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전이 있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소망 없이 살 소망 없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우리 한국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3대가 동일신앙으로 또 전수할 뿐만 아니라 그 동일신앙을 통해서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소망 가운데 또 힘있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